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며 저희들의 내면을 비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바울의 생각,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걱정되었던 것, 또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쭉 이제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한 편지라고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긴 편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하고 또 하지만 편지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쓱 읽는다 생각할 때이 편지에 적혀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또그 문장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긴 것이고 또 많은 분량이 들어 있는 것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들을 그만큼 절실하게 관심을 갖고 걱정을 했다, 사랑했다라고 할수 있고 또 그만큼 수고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 한장 적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거기에서의 그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따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그 관심과 그리고 간절함과 그리고 수고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지체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는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편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 이게 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고 또그 지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인도받는 대로 그 편지로서 그들에게 그 교류를 한다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편지를 통해서도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저도 그 편지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본 문장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본 글로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뭐 가까이 매일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들은 그렇지만 좀 떨어져 있는 지체들, 또뭐 상담이 온다든지 그러할 때 제가 그 편지로 글을 썼을 때참 그들이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보다 그 편지의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말하고 글하고는 참 다른 거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내용이 말한 내용이 그냥 말이었으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편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보는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것이 읽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나 어떠한 이제 직접 만나서뿐만이 아니라 글로, 편지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근심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축복하는 마음,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또 그들의 잘못을 또 이렇게 그것이 왜 무엇이 잘못인지, 왜 잘못인지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각도의 그 바울의 성김이 이 편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은 그 바울의 전체적인 그 맥락은 사랑하라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명,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의 그 완성이라 그럴까? 계명의 골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사랑이 아니면 아무 그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은사라도 또 어떠한 구제라도 섬김이라도 모든 신앙생활 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또 1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우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질서가 없어져요. 세상의 질서는 그 돈이요? 아니면은 그 힘의 또 어떠한 그 계급 그런 거에 권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의 권위라는 거, 권세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자녀가 못났고 아내가 못나서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은 자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인도하고 잘 본이 되고 잘 가르치고 잘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만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를 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누구에겐가는 순종하지만 또 누구에겐가는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이 없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남편인 사람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인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부모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남편 역할도 잘할 수가 있고 왕 역할도 잘할 수 있고 그들이 잘 해야만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내가 고통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잘해야지만 그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그 세웠다라는 것이 무슨 큰 권세를 주셔서 남에게 좌지우지하고 지배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은 섬기기 위한, 봉사하기 위한 그 세우심이요. 또 좋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서 세우신 것이니까 전혀 세상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도 부모가 정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본이 되도록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정말 뭐 문설주나 어디에 기둥에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가 먼저거든요. 그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많은 그줄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을 받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가지는 그 세운 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누군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선생이 더 심판이 많다 그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비춤 받는 거, 많이 하나님한테 요구당하는 거는 저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은혜 받고,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 누군가가 정말 수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튼튼하게 산다. 그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전하면서 전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안다는 것이요. 그렇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한테 배웠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아는데 전하기만 하고 내가 그거를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훨씬 더 하나님한테 요구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남편이 요구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구당하는 것이고 왕이 요구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그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해 가지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라. 그래야지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그 은사를 주시고 하셔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기로 작정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즉 그것은 하나님에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일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목사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요, 교회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가 훨씬 더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일꾼으로서 서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그 우선시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목사님이 즉 주의 일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남편도 저희 주위 사람들 목사가 선교사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목사니까 뭐 선교사니까라는 그런 직분으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바나가 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세우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교회 리더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종함으로 성도들은 미혹당하고 성도들은 억압당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굶주리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령님이 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일꾼들이 리더들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게 배우고 성령에게 따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만인제사장으로 성령이 가르친 그대로 거하라. 왜 바울이 이 편지를 리더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성도 전부들에게 보내느냐? 그것은 사실은 전부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리더나 리더가 아닌 어린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잘못 가니까 다 잘못 가는 것이 당연하냐?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한들 또 정말 잘못된 그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을 때에 그냥 무지해서 순종하라고 했다고 교회 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러나 각각에게 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그만큼 영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왜 인정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의 그 집안하고 그렇지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한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가 성령을 좇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 열매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그러한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또, 주인에게 종이 순종하고 그럴 때, 다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지키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맹종하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의 하려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르세요.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것도 없이 순종하는데 그 대신 사탄도 빛을 가장한 천사처럼 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들 앞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계시를 갖고 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한 말이 정말 성경에 써 있나 안 있나, 그것에 그들이 이렇게 비춰봤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자신이 그것을 잘한 거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썼고 뭔가 은사를 가져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그랬으니까라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이, 그 수고함이 그 스데바나의 삶의 열매 속에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성령을 좇아서 행하고 있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복종하라. 회사에서 회장 있고 사장 있고 무슨 뭐 상무 있고 과장, 계장, 뭐 팀장 뭐 이렇게 해서 다 있을 때 이게 하나의 그 명령 계통이 지켜져야지만 이게 일이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의 이음줄, 그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서도 그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거기에서 서로가 독불장군 돼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그게 서로가 돕고 서로가 보충하고 서로가 그 합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안 가진 이유도 그래요. 다 다른 은사를 가진 거는 그 사역에 같이 쓰임 받는다요. 때때로 그 필요에 따라서 쓰임 받고 그것이 서로 정말 상호 연락해서 그리고 상합해서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니까 일이 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든지 복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거는 높은 사람 같고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뭔가 내가 그 비천하게 낮춰져서 내가 뭐가 비굴하게 된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안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권면을 한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을 한다 할때 우리는 거기에 협력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지금 순종이라는 말로 나왔고 복종이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자들을 알아주어라. 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러한 섬김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이 보충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강건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은사나 무엇인가를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또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는 답답하고 뭐가 막힌 것 같고 뭔가 그 정말 흐리멍텅한 그런 가운데서 선명하게 안심되게 뭔가 아주 시원하다. 정말 확실한 해결을 주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뭔가가 아리숭하던 것이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원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잘 살고 있다. 성령을 쫓아서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 그것은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긴 일꾼들에게는 더 말할 것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즉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삶의 열매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면은 그들이 또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라는 거는 물론 인정하라. 또 그들의 수고함을 따뜻하게 위로하라. 뭔가 이렇게 화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를 하든지 정말 미소라도 아니면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뭔가 그 사람들의 수고함을 너희들이 알아주라라는 얘기예요. 네가 태어나서부터 독불장군으로 네가 잘나서 네가 혼자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의 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 것도, 다른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를 통해서 쌀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전기도 그렇고 수돗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 가진 모든 것들 옷이나 뭐나 물론 공기 자체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셨다고 해도 또 사람들의 많은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는 모든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도 우리는 나 잘났고 나는 외롭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 그 많은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수고함을 몰라준다, 뭐한다,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거는 기억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고 오히려 원망하며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 하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대접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었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에 수고한 그 사람들의 그 수고함, 또 그런 사람들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스데바나와 그리고 또 드브나도와 아가이고라는 그러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각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 우리를 섬겨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줄줄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까지도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정말 죽어서 썩어질 그러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되는데 영적인 그러한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위해서 살도록 많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섬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교회 가서 시험 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혹당했다, 그런 것만 기억하고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걸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어요?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받은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감사하고 산다는 거는 우리의 착각이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그 안에는 주의 영이 안 계시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수고해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정말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그들을 알아주는 그러한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바울의 편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오직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이 쭉 전도하면서 다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고린도 교회를 뭐예요? 중보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들은 본일 없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를 알고 그곳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들은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은 공동 생명체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일본은 외국이고 또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세계 어떤 교회 가도 다 교회란 다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자녀, 다시 말하면 가족이요, 형제 자매니까 그걸로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가족으로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들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두들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다니는데 이민교회에 와서, 그거는 제가 어떤 외국도 아니고 조국이잖아요. 차라리 일본이 외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닐 때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말은 안 통해도 모든 문화 전통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요, 한 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가르는 서로와 서로 사이의 담이 너무나 커서 예수의 피로 다 막힌 다음에 헐어졌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외모적인 어떠한 인간의 차별도 없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는 그런 모두가 새 피조물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새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인데, 현실은 너무나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허상입니다. 그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말씀이지. 예수님이 현실로 살아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뭘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성령을 좇아 사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 박고 응? 그래야 된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죽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육을 벗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 우린 새 피조물이다. 그것이 내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안에 있는 교회들. 지금, 옛날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형 교회가 많지요. 미국에도 그렇고 세계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들, 정말 소위 말하면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을 지금 보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을 때뭐 가정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뭔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뭔가 이단시하는 그러한 그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체로 이어진 그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명 이상이어야 교회고 몇명 아래는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작은 무리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작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력, 많은 어떠한 재능, 그런 것 같고, 많은 일을 할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꼭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어필될 때는 많은 사람이 어필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현혹되기는 정말 휘황찬란하고 많은 사람이고 큰 소리고 뭔가 강해 보이는 거, 돈이 많고 한큰 건물, 화려한 거, 웅장한 거, 그런 거지만 성령님은 안 그러세요. 그안 그런 걸 가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고 선택한 그 제자들도 세상에서 별로 그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아니었어요. 자란 곳도 시골이었고, 목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뭔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다. 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고, 훌륭해 보이지도 않았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의 눈을 끌 만한 외모적인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 우리는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미끼가 과연 필요하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게 필요하냐?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쳐줬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 함이라. 나는 마귀를 멸하고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자꾸 다니셨어요. 정말 머리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사람을 모으기 위한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가다가 만나면 그랬고, 사람들이 쫓아오면 했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셨지요. 우리는 전도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심각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등록을 받고, 그전엔 오기만 하면 등록시켰지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등록들을 시키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아무튼 등록을 받지만 그 등록 받은 후에 성도들을 케어 못한다 얘기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새어나가는지. 한 달에 100명이 오는 거는 알지만 한 달에 몇 명이 새어나가는지는 모른다 얘기. 큰 교회는 항상 와글와글 하니까 사람을 오라 할 것도 없고 가는 사람 말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게 교회인가? 오는 사람 환영하지만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럴까? 그들이 왜 떠나는지 뭐가 정말 우리들이 손길이 안 닿는지 그들을 케어하지 못했는지 그들도 보낸 자들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말 그물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많은 걸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그 물고기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이나 그 목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회의를 느낀다. 의문을 갖게 된다. 이게 과연 주의 일이고, 이게 성령님의 방법이고, 이게 과연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인지, 교회는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거기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야, 거기 와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인데, 그들에게는 손길이 가지 않고, 눈길조차 가지 않고, 누가 왔다가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손 놓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삶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죽어라 바쁘고 너무나 공감이 가요. 교회는 커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왜 생겼는지 그거는 사실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의 유익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거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가정교회. 그것에 유익된 거는 보아서 그 대형교회가 갖는 그큰 일, 많은 일들 못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대형교회들은 방송국도 갖고 있고, 많은 교회,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또 지역교회도 만들고, 지교회도 만들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잘 키우고 있는지, 가정교회라는 거는요, 교회의 첫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일 처음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부부가 처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육번성하라는 자녀들이 생김으로 제일 처음에 생긴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가족 관계라는 거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관계라고 해야 되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들어온 이후에 부부가 서로가 갈라져요. 한 몸이었던 사람들이 너나 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가 너와 나를 갈름으로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죄가 쭉 전가되고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출발한 그 가정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몸 되게 하심으로 시작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교회의 모든 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선 잠잠하고 니들이 물어볼 거 있을 때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그 가정을 한 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부를 한 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시집을 간그 어떤 자매가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여기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남편하고 우리 아이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친정, 그리고 친정에도 또 이제 친정 형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이 가족이다. 당신이 친정 부모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친정 형제들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시댁 부모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다 가족 아니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육의 모든 관계를 다, 이거는 정말 죄 속에서 다 갈라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집안이 원수라 할지라도 뭐예요? 너를 저주하고 그 원수 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가족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가족을, 그리고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참, 우리 인간은요, 우러나 자러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개를 다할 수는 없다.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들이 소홀히 되고, 가족 하는 사람은 또 사역에 열심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도 바울은 솔직히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 하나 돼서 하면 좋은데, 가족이 하나 돼서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 자꾸 땅의 것을 구하면은 그 사람이 사역하지 못하게 자꾸 걸려져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나 많은 가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가족들, 그 교회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만 혈연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튼튼해야 교회들이 튼튼한 거예요. 저는 일본 교회의 연약함은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를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하나 회색분자처럼 있으면 회사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 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족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 이상의 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 구원에 믿음을 갖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섬길 때 그럴 때는 뭐예요? 그 가정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인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혈연 관계로는 가족이지만. 그런데 마치 그 피해자처럼, 왜 그쪽은 힘이 세고 이쪽은 힘이 약하니까. 사회에 많은 사람들, 조직에 많은 것,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힘들, 그러한 그 물질적인 거, 거기에서 교회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위축되고 그들이 소극적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뭔가 그냥, 정말 우리끼리 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 되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라는 단위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집안 집안이라는 거. 물론 그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땐 교회에서 서포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할때 보면은 교회 일꾼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시키지 청년회는 청년회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열심히 써도 결혼해서 또 직장 가져서 뭐 하면 그들은 언제 다른 데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엔 열심히 했지만 애인 생기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뭐예요? 그 사역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그 우리들 교회 생활 속에서 흔히 보고 듣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 가정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거는 그의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뭐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들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공동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요. 그 사람들도 지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너희들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에는요, 이 가정교회라는 것, 이에노 교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따로 갖지 않고 가정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식구들과 또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별로 건물을 해서 뭐를 운영을 해서 크게 이렇게 할 만한 재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뭐 아이들의 문제 무슨 여러 문제로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이에노 교과를 그 뭐랄까 그 가정교회 교회를 또 이렇게 이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교통하는 이제 그러한 왜냐면은 지역이 멀리 멀리 있어서 그렇지 이에노 교과에 그 가정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나름대로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 제일 유익되다는 거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그 가정생활 자체가 말하자면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사는 거니까. 그집 자체가 교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 모두가 성도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를 공동체로서 지금 교회 생활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고 깨는 모든 생활을 지금 교회 생활로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카가 그러한 그 집에 교회를 갖고 있었고 교회를 갖고 있다는 건 거기에도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친척들, 그들의 이웃들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같이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다른 아세아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들과도 같은 지금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형제자매야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사 우리가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는가는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한국에서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많이 하죠. 아니, 왜 남편이 오빠야? 오빠는 오빠지. 근데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우리 어려서,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세대가 바꿔지면서 말들이, 언어 생활들이 참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 형제여, 당신은 나의 몸이요, 나의 가족이요, 그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가 뭐예요? 우리가 관계를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라. 우리는 자매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명칭인 거예요. 호칭인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그렇게 인사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는 거는 너희들이 친밀하게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인사하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까 주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결국 바울의 또 결정적인 권면입니다. 네가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가 정말 나 스스로 너희에게 또 간절히 또 확인해서 또 강조해서 얘기하니 결국 바울이 맨 마지막에 축복하기 전에 한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지요. 우리 11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한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냥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언제든지 지켜줘야 된다. 왜? 정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들이, 그러나, 내게는 오지 않는다. 성경 보고, 뭔가 자기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한테 안 온다는 거는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의 내면을 모르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은혜가 필요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정말 용서와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걸안 되는 거는 보혈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필요하면 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갈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만 얻으려 했지? 그런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지만,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즉 위선적이었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속고 자기들은 잘 믿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 다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계명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내가 너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사실 전부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삶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근데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누리고 또 누리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누리고 누려서 넘쳐나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는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기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도 기쁨이 되고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이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복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 나의 사랑은 바울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게 하시는 신령한 그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고 많은 권면을 했고 가르치고 그랬지만 결국 고백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비춤받고 글로 인도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웃에게 어떠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점검받을 뿐만 아니라 수정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게, 그리고 정말 무한하게 그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하고 땅의 것,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착하기 쉽고 그것에 매이기 쉬운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그 복되게, 귀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는 그러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사랑하는 삶, 하나된 삶, 겸손한, 온유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